아버지 혹은 어머니를요, 우리 친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집안이 괜찮았단 뜻이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너무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안 해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 아이들 생각에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닐 거야. 그리고 내 친아버지는 아마 저 이웃나라, 먼 나라의 임금님이실 거야. 사정이 있어서 잠시 나를 하인에게 맡겨서 지금 나를 여기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저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요, 참 많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뭐, 다 헛꿈이죠. 다 헛꿈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이웃 나라에 의리의리한 임금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아버지란다 으로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꿈이나 한번 꿔보셔요. 꿈도 못 꾸나요, 뭐. 우리가 어릴 때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늘 그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아마 헛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상 속에서나마 그나마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두어 달 끝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더니요, 온 산에 불이 붙고 흑암과 연기가 자욱하고요, 산이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잘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언젠가 한번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치고 그런 적 있었죠. 제가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혹시 무서워서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간이 좀 약한 사람은요,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아, 좀 무서웠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었어요. 아니, 겨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 좀 치고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산 전체가 진동을 하고 불이 그냥 치솟아 오르고 한쪽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가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말씀하시고, 그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모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있죠?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부 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전부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 그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사정했다니까요. 예전에 이런 거 물어보면 오답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나요? 이러면요, 답이 뭐예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죠? 돌판에 어떻게 새기셨나요? 불이 팍팍팍팍 들어가지고 그냥 돌판에 쫙 새겨 이렇게 주셨대요. 그거 어디서 본 건데요? 영화에서 본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요, 진짜 대단한 영화였어요. 쉽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죠? 바닷물로 달리는 장면. 그 다음에 바위에 불이 이러면서 글자 쓰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참 대단한 기술이었고,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게 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 바위에 새겨서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 나중에 그리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한번 찾아봐라.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신이 나타났어서 친히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귀에 너희 눈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걸 뼛속 깊이 간직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야, 그런 일 한 번만 겪으면 평생 안 지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인상적이고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한 번 나고 난 후에 어느덧 세월이 한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모인 그곳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반복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요. 그러니까 40년 조상들이 받았던 그 십계명 그 장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때 이랬었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쭉 다시 설명하는 대목인데 제가 틈나는 대로 이 신명기 말씀을 좀 더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미난 기억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가르치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남편이 하나 딸려왔어요. 부인 등살에 못 이겼어. 딸려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더니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서 혼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요. 저한테 답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입니다. 부인 따라가 억지로 한 번씩 끌려가 주는 그 정도인데 성경 설명을 좀 듣고 나더니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읽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제가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럽니다. 목사님, 성경의 중심은 신명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신명기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신명기고 신명기 뒤에 나오는 모든 역사 얘기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말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고 이걸 이렇게 정돈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그런 생각 안 들던데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 읽고 말이죠. 아, 구약 성경의 중심은 신명기입니다. 앞에 이야기의 총결론이 신명기 맞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긴 이스라엘 역사 잘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드물지만요. 근데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살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라. 그 얘기가 그 다음 뒷 얘기 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물었어요. 그 정도 독해력을 가지고 글을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인문과목을 공부했으면 크게 됐을 것 같은데 왜 세라믹 박사가 됐어요? 세라믹 박사, 뭐 한 사람이죠? 포항에는 그 이제 그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안에 쇠 녹이는 데 가면 벽돌이 들어가요. 벽돌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 저 연구원이죠. 그 시절에 세라믹 박사는 쉽게 말하면 옛날 대학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요, 도자기과 이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굽고 뭐 하는 이런 과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대학 성적, 커트라인을 치면 이게 아주 낮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갖고 왜 거기를 갔냐 이랬더니,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성적표를 내놔놓고 넌 임마 여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콕 찍어 간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기자로 나갔거나 아니면요 이 글 쓰는 작업 됐으면 진짜 대가가 됐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라믹 연구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 한번 읽고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요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뭐 가끔은 다른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잘 한번 살펴보셔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책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목 중에 오늘 이 본문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쭉 정돈을 하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십계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서론 삼아서 하는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데 모세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읽고가 없을까요? 왜 읽고란 말을 안 했을까요? 모세 그 시절에는 책이 없던 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의 규례를 배운다 그러면 읽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읽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배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걸 만약에 오늘 우리 형편으로 옮긴다면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본인 스스로 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읽는 거예요. 정독도 하고 다독도 하고 일단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게 듣고란 뜻이죠. 배우며라고 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좋은 책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할까? 그럴 때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 먼저 고민하고 먼저 묵상하고 하면서 이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려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이럴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잘 배우는 것,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지켜 행하란 말이 있죠. 그러면 지켜 행해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읽어서 배워서 내용을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알게 된 그 내용을 실제로 지켜 행해 보아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수영은 어떻게 배우나요? 박사들에게 물으면요. 수영 배우러 가실래요? 예. 뭐부터 할까요? 서점에 가서 책부터 사요. 우리는요? 일단 수영장 티켓부터 끊어야죠. 일단 물에 들어갔어야 가야 배우는 거죠. 책만 보면요? 책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머리로는 배우는데 실제로 물에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때 포항송도에서 컸는데 그 옆에 수산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수영부터 가르쳐요. 배 태워가지고요 저 앞바다 나가요. 다 밀어버려요. 나가라. 그러면 길을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뒤에 슬슬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도저히 못 나가서 바닷물 먹어가면서 꼴깍거리고 있으면 끈적해요. 끈적해가지고 호흡도 하고 식히고 이래가 물 좀 짜내고 한참 쉬겠다가 또 밀어버려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다 나와요.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여유형도 없고 바다에서는 떠있기만 하면 살아요. 떠있다 보면 나가요. 읽기도 안 하고 가르치기도 안 하고 뭐부터요? 행하는 것부터 가르쳐버리니까 제일 빨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하고 그냥 머릿속에 배워서 아는 사람하고는요, 비슷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야구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저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야구만 봐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요. 첫날 만날 똑같은 거 그거 뭐하러 그리 보냐? 여러분, 야구 중계가 이게 첫날 만날 똑같은 겁니까? 그때마다 다른 겁니까? 여기도 아마 두 팔걸요? 다 다르다는 분 있고 아니면요? 다 똑같다고 그래요. 누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똑같잖아요.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치긴 뭘 쳐요. 헛방하고 치는 거 잘 못 봤어요. 맨날 헛방만 하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눈에는 다 달라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방송 중에 참 희한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낚시방송 있죠. 나는 낚시방송 그거 보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낚시방송에 뭐 나와요? 낚싯대 들여놓고 가만 앉아있는 거, 이건 뭔 낚으로 봐요, 그걸.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요. 낚시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의 느낌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낚싯대 고기 하나 긁어 올라오죠. 낚시 모르는 우리 눈에는요, 아, 한 마리 잡았는가 보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요, 화면에 고기 한 마리 올라오면요, 자기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어.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 고3 학생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3개 있더라고요. 아, 피곤해가 돌아가지고요. 텔레비전 조금 틀어보면, 아, 공부하는데 아바이가 돼서 그 뭔 짓이냐 이러잖아요.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꼼짝도 못하겠고. 그래서 텔레비전 틀어요. 대신에 볼륨을 싹 죽여놓고 볼 수 있는 거 3개. 첫째, 낚시. 둘째, 바둑. 바둑 소리 안 나도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화면이 움직이나 움직이나 가만히 있는 화면, 그거 왜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면은 전혀 안 움직여도요, 그거 보고 있는 사람 머릿속은요 복잡해요. 웽웽거리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자, 두 개 하나 더 있나요? 골프요. 사람들 참 싱거워 빠졌지. 이건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치고박도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 쳐놔놓고 하염없이 걸어가. 저거 뭐하는 짓이냐 저거. 아는 사람은 그리 말 안 해요.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 용어 공부는 했어요. 왜? 설명을 하는데 말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용어 몇 개는 알아요. 장황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걸 받아요. 느낌이나 이해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구수하죠? 네. 외국인들 사는 데서 된장국 한번 끓여보세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느새 화장실 푸나? 이거 왜 이러냐? 왜 똑같은 냄새가 어떤 분에게는 구수하게 들리고 어떤 분에게는요?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되나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로 가는데, 이 지켜 행하라를 안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전히 수박 끝만 핥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참 기막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맞나 틀리나를 생각해 보세요. 호렙산에서, 다른 말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호렙산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 세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조금 더 봅시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 우리 조상이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세운 게 아니고, 아니 실제는 우리 아버지하고 세운 건데. 그 다음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안 들어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게 성경이라고 치면 그 성경은 오늘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실제로 줄 때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옛날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아이들이요, 성경 말씀요, 아이고 그 캐캐 묵은 옛날 책 아닙니까? 또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책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요. 시대에 뒤진 캐캐묵은 책 아닙니까? 흔히 아이들이 잘 모른 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지나면 여자가 남자가 될까요? 요즘은 조금 되나 봐요. 남자 여자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세월이 얼마나 지나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까요? 세월 따라 시대 흐름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론 삼아서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6절부터죠.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인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없던데 꼭 외국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요,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시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백만장자가 나한테 엄청난 재산을 상속시키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부탁이 우리 가문의 명예는 지켜달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뭔 무슨 인척이 되나 봐요.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수십 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여태 모르고 계셨는데 그게 어느 날 덕후덕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에 온 천지를 쥐고 흔드는 저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십계명의 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요즘은 저 찬송가에 이 십계명 쓸 때에 이 소문이 붙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던 80년대, 90년대 옛날 쓰던 찬송가 있죠? 새 찬송가예요. 뒷면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거의 모든 찬송가가 십계명 소문을 잘라먹었어요. 빼고 썼어요. 제가 그때 찬송가를 만들면서 십계명의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이런 찬송가는 사지 마라, 버려라 이랬더니 아이들이요, 목사님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찬송가에는 이 소문이 다 붙어 있어요. 소문이 뭐길래 그러냐?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들에게요, 이게 율법으로 여겨집니까, 은혜로 여겨집니까?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은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을 줘가면서 다 끌고 여기 와서 또 앉혀놓고 뭐라 갔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순서상 잘 보세요. 이걸 다 지키고 이대로 해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도 앉혀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 요거는 지켜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면 이건 율법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될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많은 이적을, 엄청난 기적을 보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머리 똑똑한 용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 계명 중에 만약에 못 지키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못 지키면, 못 지킨 놈 잡아다가 애굽에 도로 갖다 넣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해버렸는데요, 뭐.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수는 있겠죠. 한 대 맞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이 백성을 애굽에 갖다 집어넣는 일은 하나님 안 하셔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한테 상속시켜놓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다오 이랬으면요, 그렇게 해야죠. 뭐 때문에요? 내가 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 생각하면 그 부탁 못 들어드리겠어요? 설령 못 들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문입니다. 그 안에 열 개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소문 한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말뚝이에요. 이거는 그랬으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괜찮은 게, 그 옛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대학에 합격 통지서하고 비슷해요. 합격 통지서. 이거 진짜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합격 통지서의 내용을 누가 쓰는지 아시나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합격 통지서. 거기 안에 쓰는 내용,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거 누가 쓰는지 아세요? 원서 쓰는 우리가 썼어요. 원서 쓸 때 넣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요, 거기에다가요, 빨간 직인 하나 찍어서 보내줘요. 우리 때는 만약에 떨어지면 그 앞에 불자, 빨간 딱지 써서 보내줘요. 이 불합격증이 있어야 또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실수해가지고요, 불자를 빠뜨리고, 직인만 찍어 보내버렸어요. 그럼 이게 합격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가 책임져야 되죠? 대학에서 책임져야 돼요. 대학에서 못 떨어뜨려요. 왜? 불자를 안 찍고 합격증 해가 보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쪽지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입학금 고지서,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오리엔테이션 책자, 뭐 이런 걸 한 뭉치 줘요. 그 안에는 교칙도 들어있죠. 아주 두툼한 책 한 권 줘요. 여러분, 내가 써서 학교에서 도장 찍어 보낸 합격증하고 학교에서 인쇄해가지고 주는 두툼한 이 교칙하고 이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칙 다 알고 학교 다니셨어요? 교칙 다 알고 학교 다니셨어요? 중학교 때 교과 지금 아세요? 국민학교 때 교과 지금 아세요? 전 압니다. 제가 언젠가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야,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나 부르다가 한참 생각해보니까, 아, 그 우리 대학교 교과네. 제가 그렇게 잘 아는데도요, 교칙 다 몰라요. 교칙 모르고 졸업 다 해요. 그러나 합격 통지서, 이거는요, 총장이라도 함부로 학교 못 쫓아내요. 무서운 위력을 지닌 쪽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한번 선포했으면 끝!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누가 답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백성만 고생했어요? 하나님 고생 안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셨으니 취소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6절 십계명 앞에 붙어있는 이 소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냐? 신이 자기만 신이냐?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럿 있는 게 좋아요? 한 분인 게 좋아요? 엄마 여럿 있으면 좋아요? 하나, 한 분이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버지가 오시더니 여자들 수북이 데려와가, 야야, 이분도 너희 엄마고, 이것도 너희 엄마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이 복이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이 몸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은 한 분인 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인 게 맞아요. 근데 이 땅에는 웬 놈의 신들이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조신. 왜 신을 많이 만들었나요? 이용하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저 많은 신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전부 다가 만들어 놓은 신은 사람이 그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신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신들이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섬길 뿐입니다. 그런 분은 한 분이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인 게 정상이고 그게 제일 좋아요. 반면에 종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웬 신이란 존재가 그렇게 많으냐? 사람들이 자기 종처럼 쓰려고 만든 신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하고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런 하나님은 한 분인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종교도 원래는 다신교였는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유일신으로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참 어리석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이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가 더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일 거예요. 일본. 진짜 온갖 귀신들이 들끓는 나라죠. 인도보다, 아니, 답이 나와버렸네요. 일본보다 더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요. 신들이 바글바글 해요. 유일신이 있는 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외에 없어요. 진화라고요? 이스라엘 주변이 모든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이스라엘 혼자만 유일신을 이야기해요. 이게 진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인도는 언제 그러면 유일신으로 갈까요? 영원히 안 갑니다. 왜요? 진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왜 유일신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덜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보면 길이 굽은 길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잘 가다가요 길이 휙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가 본 길 중에는 저 두 개나 기억합니다. 길이 쭉 가다가 가운데 이렇게 쫙 갈라져요. 갈라져가 이렇게 합쳐서 갑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게요? 커다란 나무나 큰 바위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큰 나무만 보면 신이 들어있는 거고 큰 바위를 보면 신이 있어서 그거 함부로 손 안 댔어요. 피해가고 돌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길 내면서 나무를 베자 아니면 이 돌을 치우자 난리가 납니다. 마을 어른들이 나와가지고요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 다 신으로 여겼단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절 보셔요. 하나님에게 너무지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남자가 질투한다 이러면 예쁘게 보여요? 쪼다같이 보여요? 남자가 질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원래 질투는 여자의 전유물이지 무슨 남자들이 질투를 하고 그러냐.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됐는데요. 요새는 또 거꾸로 달라져 갖고 목사님 아닙니다. 요새 남자들이 질투를 더 해요. 아니, 옛날부터 남자들이 질투를 더 하긴 했어요. 했는데 다만 질투를 티를 내면 너무 형편없는 남자가 될 것 같으니까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안 내고 있다가 진짜 심해지면요 총 메고 나오잖아요. 여자는 질투해도 총 메고 나가는 일 없죠? 남자는 질투하면요 총 메고 나와요. 사랑이 많은 남자예요? 바보예요? 총 메고 나와가지고 누구 불러도 가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정말 사랑 많은가 보다 일어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질투란 말이 절대로 좋은 의미로 안 쓰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질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팍 들면 요거 얼마나 짜릿한지 아시나요? 요거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남자가 질투한다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을 다 쓰셨냐는 얘기죠. 이건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너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기도 하고요, 애인 사이이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으로 표현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골라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도 좋고요, 애인도 좋고요. 질투하는 하나님과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애인처럼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디 다른 놈 쳐다보고 앉아서? 나도 질투할 줄 안디.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참 편협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그게 편협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독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 뒤편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눈 안 좋은 분들이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니까 3, 4대까지 여기에 자꾸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대와 3, 4대는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들만 대답하셔요. 무슨 성씨, 무슨 파, 몇 대 손쯤 되시나요? 양반만 대답하세요. 무슨 성씨, 무슨 파, 몇 대 손들이세요? 양반이 아무도 없나요? 저 우리 따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안동권 씨 보기아파 35대래요. 아니 누가 물으면 그 정도 해줘요. 그게 양반 아니에요. 남영홍 씨요. 안 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어제 물었더니 가르쳐줬어요. 남영홍 씨 4강 공파 33대래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계산해서 지금까지 33대, 35대인지 아시나요? 신라시대 때 아니면 고려시대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된 게 30몇 대예요. 여러분들 다 가서 확인 한번 하셔요. 아시겠지만 거의 30몇 대예요. 40대까지 잘 안 나와요. 여기 지금요. 거의 30몇 대예요. 여러분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게 겨우 30몇 대밖에 못 왔으면 어느 천년에 천대까지 가나요? 천대까지 복주겠다는 얘기는 영원히 복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만 받으면 되지 왜 3, 4대까지 가는 저주를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3, 4대는 그냥 웃고 넘기세요. 왜? 아버지가 술 먹고 마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갈까요? 아들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손자에게 그 악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손자에게까지 가면 벌써 3대잖아요. 그 손자가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으면 그 아래 4대까지요? 갑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 하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거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3, 4대는. 하나님 손 안 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도 안 하고, 그래, 마,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두시면 저절로 가는 게 그게 3, 4대예요.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 영원히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3, 4대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저절로 가는 거 그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과거에 이런 악한 짓을 했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악의 고리, 그 악영향의 고리는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서, 내 대해서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요? 천대.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런다면요, 그 이전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었고 우리 조상이 어떤 악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팔자 바뀌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팔자가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변해버린 팔자가 천대를 가요. 이제 겨우 30몇 대밖에 안 왔다는 사실 기억하셔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하나님 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내 자자 후 손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니라. 뭘 요구하셔요? 어떡할래?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됐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런 복을 자자 손손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